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10월 9일 수요일 눈먼 자를 치유하심 2. 요한복음 9장 17에서 34절을 읽어보라. 지도자들은 어떤 질문을 했고 눈먼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요한복음 9장의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무대의 주인공이 아닌 부분이지만 토론의 주제가 예수님인 것은 분명하다. 죄에 대한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여기고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난 자라고 비방한다.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난다. 눈먼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커지고 그분을 더욱 굳게 믿으면서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점점 더 많은 것을 보게 된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알지 못한다고 한 것에 이어 예수님에 대해 점점 더 보지 못하게 된다. 한편 요한은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할 기회를 얻는다.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이 표적의 주제는 복음서의 다른 여러 주제와 교차한다.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다시 확인한다. 이 본문은 또한 예수님의 신비한 기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그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그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전의 기적 이야기에서 언급된 모세의 모습이 이 장에 다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주제도 있다. 어떤 이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지만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반응한다. 이 대목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어두움이다. 한때 눈먼 자였던 거지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의 영적 지도자이자 가장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강력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거나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속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얼마나 강력한 경고인가.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세상에 비치신 그분에 대해 설명한다.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지도자들은 이를 거부하는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다. 묵상.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 본문의 기록과 어떻게 일치합니까? 적용. 그 같은 원리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성경과 학문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의 교훈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소경이면 죄가 없으리라. 소경에게 육체적, 영적 시력을 모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은 바리새인들을 더욱 깊은 흑암에 남겨두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리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진리를 볼 수 없게 하셨다면 그대들의 무식은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다고 하니 그런 까닭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죄에 타신 우매함에 빠졌다. 예수께서는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시대의 소망 475.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를 더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지식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보게 해 주옵소서. 하루를 살면서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 뜻과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라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오심 이런 제목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광의 하늘 왕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환경은 실로 험악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늘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환경마저 이렇게 험악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오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비참하고 열악한 환경을 택하신 것은 그분의 영광이 가리워진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향의 위험이 세상 사람들의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외적인 화려한 장식을 피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 수백 년 전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 보기에 무엇인가 끌어당길 만한 매력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더 요란스럽게 휘황찬란하게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왕의 아들로 혹은 어느 부잣집에서 출생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를 시대의 소망 가운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물,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세속적인 성질의 매혹물로 사람을 당신의 편으로 이끌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늘의 진리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품에 안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지만 메시아,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품성 역시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5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신비로운 것인지 아십니까? 이미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하신 분들은 그 기쁨과 행복, 신비함을 맛보았을 것이며 아직 결혼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장차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요. 저는 1990년 6월 4일에 그 벅찬 감동과 정신없던 날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기에 그렇게 저는 벅찬 감동과 행복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을까요?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그날은 우리 집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아들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날 일요일 오후 2시경 저희 집에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2kg밖에 안 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예고해진 날보다 무려 한 달이나 먼저 9달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거의 1kg을 적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의사는 말하기를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려 3주일을 병원의 인큐베이터에서 보내야 할 만큼 연약한 아기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던 날, 저는 교회의 청년들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마치고 거의 9시가 다 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사택 계단에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배가 너무도 아프다는 것입니다. 임신을 해서 이미 9달을 넘겨가고 있던 27에 젊디 젊은 새댁은 출산이 가깝다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의사가 이야기해준 산후 예정일은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저녁 시간부터 배가 아파도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아내를 차에 태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호통부터 치시는 것입니다. 왜 병원에 이제 데려왔느냐는 것입니다. 벌써 양수가 터져서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해산을 해야 하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또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제 갓 27살 된 아직 아빠가 되기에는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 출산 준비물을 챙겨오라는데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어른 집사님들에게 이것저것 물어서 챙겨가지고 다시 병원에 갔더니 잠시 후에 간호사 선생님이 작은 아기 하나를 가슴에 안고 나와서 보호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박경란 씨 보호자분, 박경란 씨 보호자분. 그래서 얼떨결에 네 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고 간호사 선생님이 웃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장군감 멋진 아들입니다. 아들에게 이야기 한마디 해주세요. 그리고서는 손가락이 다섯 개씩 맞는지 발가락이 다섯 개씩 맞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아이고, 그 쬐끄맣고 앙증맞은 손가락, 발가락이 얼마나 귀엽고 이쁘든지. 그런데 얼굴은 터진 양수에 퉁퉁 불어서 그런지 별로 이뻐 보이지 않아서 잠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놈이 커서 다른 아이들처럼 가방 메고 학교에 다니고 여자친구도 사귈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지금 대학생이 되고 어엿하게 처녀로 자라있으니 하느님의 사랑은 실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온 가족들이 요놈의 출생을 기뻐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청년들, 어린이들도 저희 아들의 출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초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몸조를 잘해야 한다며 방을 뜨겁게 하고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아기 오시며 목욕용품들을 이것저것 준비해 오셨습니다. 청년들은 벌써부터 앙증맞은 아기 신발이며 장난감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한 집안의 아이가 태어나면 일어나는 기쁘고 즐거운 일들입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면 서로 먼저 아이를 안아보려고 아이 쟁탈전이 벌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지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한 가정의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에서도 한 영혼의 침례를 받고 새로이 태어나면 온 교회와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과연 어떤 모양을 취했을까요? 사실 하늘의 천사들은 자신들의 사령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일에 대하여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의 경륜, 곧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도 기이하고 깨닫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하나님 아버지를 세 번씩이나 찾아가 조르는 모습이 너무도 이상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천사들은 이 땅의 사람들, 백성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천사들은 구주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 이미 사전 정지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급파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사령관께서 태어나실 세상에 온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태어나실 메시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있는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천사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 유대인들 역시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셨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탄생 장소까지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 탄생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전사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사에는 영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의 말씀에는 감동이 없고 영혼을 울리는 울림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메마르고 형식적이고 말라 비틀어진 나무토막처럼 혼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메시아 탄생 전에 선구자로 나이 많아 늙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침례자 요한까지 보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늘은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파견되었는데, 놀랍게도 정작 이 땅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백성들의 무관심을 놀라운 모습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유대민족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지금까지 보호되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시아의 탄생이 거의 임박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여전히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 번제물의 주인공 되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영접 준비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이기심과 세속에 물든 사람들에게서는 하늘을 진동시킬 감동적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메시아에 대한 사무친 그림을 가진 사람들이 극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런 극히 적은 사람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뜻입니다. 아무리 적은 자라도 하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챙기는 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지금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오시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온 세상은 로마라는 한 나라의 지배하에 놓이고 언어는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황제는 로마를 재정적으로 튼튼히 하기 위하여 호정령을 내려 인구조사를 하고 세금을 거두려 했지만 이 호정령에 따라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이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정혼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만삭이 된 아내를 나귀에 태워 힘든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그가 살던 나사렛을 떠나 먼 길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예언과 약속에 따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었습니다. 없는 사람.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여행도 벅찼던 요셉이 그들의 집을 떠나 다윗성이 있었던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을까요? 낮에 뜨거운 태양과 밤에 차가움은 그들의 여행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된 여행에 또 다른 여행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하늘천사의 무리들이었습니다. 하늘 전사의 무리들은 행여 이 여행이 잘못될까 고심고심하며 동행했습니다. 이미 만삭된 마리아에게 행여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은 마리아를 태운 나귀의 발걸음에 깊은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요셉이 졸다가 고삐를 놓치지 않도록, 마리아가 졸다가 나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랜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왕가의 고향이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왕가의 후손이 자신의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들을 반겨주는 곳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니, 알아봐주는 사람은 없어도 좋으니 피곤하고 지친 몸을 누일 곳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두 부부는 다윗성 베들레헴에서 쉴 곳을 얻기 위하여 성의 동편 끝까지 좁은 길을 헤매며 그날 밤에 휴식길을 찾았지만 쉴 만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쉴 만한 묵과를 준비하시고 먹을 양식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쉴 만한 잠자리 하나도 얻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두 부부는 거의 쓰러져가는 몸을 이끌고 온성을 헤맸지만 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분비는 사람들로 인하여 크고 작은 여관방은 먼저 온 사람들로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만삭의 마리아는 진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길거리에서 해산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메시아께서 이 땅에 태어나려 하는 긴박한 시간에 쉴 자리마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는 이 땅의 잔인하고 냉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런 안쓰러운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본 여관주인이 이름 없는 여관주인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은 바로 우리 집에 비록 방은 없지만 허름한 마구간이 있는데 그곳에서라도 쉬어 가시구리요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는 허름한 마구간, 짐승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는 허름한 마구간에 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의 구주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세상에 이 땅에 못 먹고 헐벗은 사람도 아기를 낳으려 할 때에는 이렇게까지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차가운 바람과 한길을 막아줄 방 한 칸이라도 있는 곳에서 아기를 얻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은 그런 방 한 칸의 배려도 없이 차가운 마구간에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하늘 천사들의 무리는 얼마나 애가 타고 속이 끓었을까요? 자신들의 사령관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의 대접을 받고 화려찬란한 왕궁에서 태어나도 한참 모자를 파네. 세상에 마구간에서 출생이 뭐란 말입니까? 하늘이 놀래고 온 산천 초목이 놀랄만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땅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고 찾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당황해하고 있을 때 그래도 천사들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차가운 저녁 공기를 맞으며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양들이 하루의 피곤을 풀기 위해 깊이 잠든 시간 목자들은 하나둘 오닥불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양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는 집안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구들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밤이 깊어지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 땅에 태어나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어느덧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어깨너머로 들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미가서 5장이자 메시아는 바로 이곳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하늘의 안테나를 고정시킨 후 구주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천사들은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천사들은 이 기쁜 소식,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소리 높여 외치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 들판 언덕에서 마침내 그 대상을 찾은 것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도 성경을 가르치던 서기관들도 세상 모르고 잠든 이 밤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보는 순간 천사들은 행복해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천사들은 그렇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가란 심령을 가진 목자들을 발견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늘 영광의 찬란한 빛으로 목자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어두운 베들레헴 언덕에 빛이라고는 타오르는 모닥불과 하늘의 별빛밖에 없던 그곳에 들리는 소리라고는 피곤한 양들이 내지르는 거친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곳에 갑자기 대낮처럼 환한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어쩌면 강력한 빛과 함께 땅이 진동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외쳤습니다.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은 두려움에 휩싸인 목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메시아는 강보 곧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하늘 찬양대의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쁨의 교훈, 흥의 교훈, 하늘 찬양대의 노래소리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그날 하늘 찬양대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듣지 못한 하늘 찬양대의 찬양을 목자들이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런 하늘 천사의 찬양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다가 결국은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하늘에서 영원한 하늘 찬양대의 찬양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놀랍게도 장차 우리가 그런 천사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라는 놀라운 천사들의 합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이 하늘에 가서 들을 수 있는 천사들의 합창입니다. 아멘입니다. 베들레헴 언덕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힘찬 목소리로 찬양을 하던 천사들은 이제 자신들의 사명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났던 베들레헴 언덕에는 또다시 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제서야 목자들도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도대체 헷갈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외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제 그들은 잠시 자신들의 직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야 할 양떼들이 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들을 뒤에 두고 달렸습니다. 어둠에 짙게 깔린 베들레헴 언덕을 바람처럼 달렸습니다.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풀뿌리에 걸려 넘어졌지만 그들은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강보에 쌓여 고유에 누인 아기 예수, 메시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 허름한 마구간에 도착한 목자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이 땅에서 가장 먼저 경배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늘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가장 먼저 찾아온 방문객은 냄새나는 양의 똥 묻은 옷을 입은 목자들,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늘과 땅은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던 그때보다 더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어두운 밤에 목자들을 찾아온 천사들은 오늘날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린 천사들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하늘 궁정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날도 오고 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목자들이 하늘에 자신들의 안테나를 고정시킨 것처럼 우리들도 하늘에 안테나를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진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여러분 모두와 제가 예수님을 영원한 개인의 구주로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레크리에이션. 필요한 일꾼은 열매를 거두는 자만이 아니다. 나무 주변에 흙을 파고 물을 주고 전성을 하고 아래로 쳐져서 질질 끌리는 포도 덩굴을 끌어올리고 그 덩굴 손이 참된 실험, 그 확실한 지주 주변을 감도록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은 없어서는 안 될 일꾼들이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형제는 어떤 변화를 위하여, 레크리에이션을 위하여 불과 며칠 동안이라도 일에서 떠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비록 성취하는 일의 양이 그만큼 감소된다 할지라도 질병으로 쓰러져 여러 달 동안 사업과 분리되거나 두 번 다시 사업에 종사할 수 없을지도 모를 일과 비교해 보면 그것이 훨씬 더 낫다. 나의 남편은 사교적인 기쁨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여겼다. 그는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다. 그는 휴식을 취하면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재난이 그에게 닥쳐와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쇠약해지자 사업은 그가 없이 진척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사무실에서 중요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형제는 계획을 달리하고 변화를 초래하기 위한 방침을 세워야 할 것을 보았다. 더 큰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얻고 끊임없이 갇혀서 정신노동으로 고생하는 자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얻도록 하라. 그들은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그들은 걱정에서 벗어나고 형제와 정의를 나누고 그들과의 교제와 집회의 축복을 즐길 필요가 있다. 그리하면 그들은 참신한 사상을 얻고 그들의 지친 힘은 새 생명으로 깨우쳐질 것이다. 그들은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훨씬 더 나은 자격을 갖추어 일터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사업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형제여, 그대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잠자고 있는가? 그대들의 마음은 그대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 중 어떤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용기를 잃어야만 하는가? 이 사람은 교회의 재산이다. 그대들은 그들이 무거운 짐에 눌려 죽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나는 그대들에게 일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도록 그들에게 충고해 주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나는 우리가 당한 쓰라린 경험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형제 중 어떤 사람에게도 결코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 특별히 나는 C 형제를 돌봐주도록 부탁하는 바이다. 그가 공기, 생명을 주는 하늘의 공기가 부족해서 죽어야 할 것인가? 그가 따르고 있는 길은 진정으로 그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길이다. 실내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의 피는 더러워지고 느리게 흐르며 간은 혼란 상태가 된다. 심장의 기능도 정상이 아니다. 그가 스스로를 위하여 어떤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천연이 그 일에 직접 관여할 것이다. 천연은 피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해버리고 육체의 조직을 해방시키고자 크게 시도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모든 생명력을 동원하여 일을 하게 되고 온 조직은 혼란해질 것이다. 이런 모든 일 때문에 마비 혹은 이결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가 이런 위기에서 회복되려면 그의 시간적 손실은 클 것이다. 그러나 회복의 가망은 매우 적다. 만일 시 형제를 각성시킬 수 없다면 현대 진리의 사업을 사랑하는 형제여, 나는 루터의 친구가 그를 빼앗아 간 것처럼 그대들이 시 형제를 빼앗아 감으로 그의 일에서 떠나게 하도록 권유하는 바이다. 위의 사실을 기록한 이래 나는 요한계시록 연구의 대부분이 그 저자의 낮 동안의 일이 끝난 후에 밤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나의 남편이 걸어간 길인데 나는 그 같은 자살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바이다. 내가 말한 형제, 사무실에 매우 답답하게 갇혀있는 형제가 집회에 참석하고 레크레이션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최선의 상태로 사업에 헌신할 수 있는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힘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삭스를 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느끼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봉급은 계속 지급되어야 하고 그들은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그들은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배틀크릭에 대한 추측. 1865년에 나는 어떤 사람이 질투의 감정으로 배틀크릭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경솔하게 말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배틀크릭의 평판을 나쁘게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기뻐 날뛰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신과 그런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널리 흩어져 있는 우리의 교회는 어떤 근원에서 그들의 진리의 빛과 지식을 얻는가? 배틀크릭에 본부를 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을 통하여 얻게 되었다. 사업의 짐은 누가 지고 있는가? 배틀크릭에서 열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지고 있다.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극락조는 참새목 극락족과에 속하는 조류를 총칭합니다. 다른 말로는 풍조나 풍족과라고도 하는데 대부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뉴기니와 그 인근 도서에서 서식하고 일부는 말루크 제도와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극락조는 14개 속에 41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파푸아 뉴기니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극락조는 참새만한 데서 비둘기만한 것까지 크기가 다양하며 긴 부리와 꼼지길이기 때문에 전체 길이가 1미터나 되는 종류도 있습니다. 극락조의 모양과 빛깔은 종에 따라 다른데 온 몸이 검은색으로 암수가 같은 빛깔인 것과 암수가 다른 빛깔로 수컷만 검고 특수한 장식깃을 가진 것, 암컷은 수수하지만 수컷은 화려하고 장식깃을 가진 것 등이 있습니다. 극락조는 특이한 구애 행동을 하기로 아주 유명한 새인데 극락조 수컷은 나뭇가지 잎을 몽땅 뜯어버리거나 낙엽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무대를 만든 뒤에 여러 가지 동작으로 춤을 추고 암컷은 무대마다 차례차례 들러 마음에 드는 상대를 고릅니다. 교미를 마친 암컷은 무대를 떠나 단독으로 둥지를 틉니다. 극락조는 우거진 숲에 살면서 열대 과일을 먹지만 가끔 곤충이나 작은 동물들을 먹기도 합니다. 극락조가 유럽에 처음 소개된 것은 16세기 페르디난드 마젤란의 세계 일주 항해를 통해서였습니다. 선원들은 뉴기니 섬에서 수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동남아시아에서 날개와 다리가 없는 극락조 가죽을 얻었는데 안토니오 피가페타는 그 새가 천상에 살기 때문에 날개와 다리가 없다는 설명을 현지인에게서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 새는 유럽의 극락조로 알려졌습니다. 칼 폰 린네는 큰 극락조에 학명 페라디세아 아포다를 붙였는데 이는 다리가 없는 천상의 새란 뜻입니다. 극락조 중에서도 어깨거리 극락조는 뉴기니의 해발 1000m 이상의 높은 지대에 분포하며 몸의 길이는 약 26cm에 다른 극락조가 의례 그렇듯 같은 종의 두 성이 생식기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도 또 다른 특징을 보이는 성적 이형성이 매우 심합니다. 수컷은 검은색이며 머리 위쪽과 가슴 깃털은 청록색이고 등과 목 밑에 망토와 같은 깃털이 있습니다. 암컷은 갈색 얼룩무늬가 존재합니다. 어깨걸이 극락조 혹은 최고 극락조의 가장 큰 특징은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할 때의 모습과 검은 깃털입니다. 수컷은 먼저 큰 소리를 내어 암컷을 부르고 난 뒤 암컷이 가까이 다가오면 등의 검은 깃털과 가슴의 청록색 깃털을 펼쳐 깔때기 모양으로 만든 다음 깡충깡충 뛰며 춤을 춥니다. 하지만 암컷은 보란듯이 15마리에서 20마리의 구애를 거부한 후에 수컷을 선택합니다. 이런 독특한 구애 방법을 가진 이유는 암컷의 개체 수가 적고 수컷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인데 구애가 아니고 협박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절실합니다. 날개를 펴면 타원형의 마치 스마일 마크 같은 웃는 얼굴 무늬를 펼쳐 보이는 것으로 유명한 어깨걸이 극락조는 화려한 색과 함께 부자연스러워 보일 정도로 칠흑 같은 검은 몸빛이 특징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검은 새로 불리는 이 새의 비밀이 최근 들어서야 풀렸는데 다코타 맥코이 하버드대 생물학과 연구원팀은 전자현미경과 컴퓨터 단층 촬영 기술을 이용하여 어깨걸이 극락조와 풍조 등 검은새 다섯 종의 깃털 나노 구조를 세밀하게 밝히고 이들의 빛 흡수율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새들의 깃털은 마치 전파를 흡수하는 스텔스기처럼 가시광선을 거의 전부 흡수하는 것으로 드러나 빛 흡수율이 최고 99.95%에 이르렀습니다. 보통 검은 새나 동물들은 많아야 95에서 97%의 빛을 흡수하는 데 비해 극단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연구원팀은 이렇게 빛을 많이 흡수하는 이유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깃털의 구조에서 찾았습니다. 어깨걸이 극락조의 깃털은 100만 분의 1미터인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한 잔가지가 마치 나뭇가지처럼 엉킨 형태입니다. 여기에 각도를 바꿔가면서 빛을 쪼여 실험한 결과 빛이 가지 내부에 갇히면서 거의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일종의 빛의 감옥인 셈으로 맥코이 연구원은 수컷은 암컷을 사로잡기 위해 몸 일부의 화려한 색을 부각시키려 더 짙은 검은색을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수컷의 깃털은 뉴기니 원주민들의 장식품에서 매우 중요한 재료로 여겨집니다. 이후 유럽인들이 극락조 가죽을 무역할 때 특히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로에스 여섯 깃털 극락조 혹은 꼬리 비녀 극락조 역시 검은 얼굴색에 형광색 눈과 입이 웃는 얼굴처럼 보입니다. 이 화려하고 놀라운 새도 호주 북쪽 남태평양의 뉴기니 섬에서만 발견되며 빛의 99% 이상을 흡수합니다. 뉴기니 숲을 탐험하다 보면 잘 청소된 공터 같은 곳이 나타나는데 이곳에서 여섯 깃털 극락조가 관찰됩니다. 로에스라는 이름은 뉴기니 지역을 개척한 선교사 윌리엄 조지 로에스 목사에게서 따왔습니다. 로에스 여섯 깃털 극락조 수컷은 온몸이 벨벳 질감의 검은 깃털로 덮였으며 가슴에는 금속성 광택이 나는 파란색, 녹색, 주황색, 노란색을 띠는 물고기 비늘 모양의 작은 무늬가 나비 넥타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머리에는 귀 후비개 모양으로 장식된 와이어 형태의 벗이 6개 달려 있습니다. 또한 눈은 밝은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암컷에게 구애할 때는 특별한 형태로 변환합니다. 암컷은 어두운 갈색 깃털로 덮였으며 머리와 날개 끝부분은 푸른색이 도는 검은색을 띱니다. 수컷은 매일 암컷이 앉게 될 가지에서 무대를 내려다보며 청소하고 암컷에게 보여줄 춤을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암컷은 관중석에 앉아 이곳저곳을 까다롭게 둘러봅니다. 쉽게 수컷에게 곁을 내주지 않고 수컷이 준비한 춤을 충분히 봅니다. 수컷은 기회를 엿보다가 암컷과 짝짓기를 합니다. 어린 수컷은 4년에서 5년 동안 다른 어른 수컷의 주위를 돌며 춤과 무대 매너를 익힙니다.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고 욥에게 물으십니다. 창조 때부터 극락조의 신체적 구조와 번식 방법이 지금 같았는지 아니면 상당한 변이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내용은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임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멘.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